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어느 때일까? 지금이 어느 때일까?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금은 제8요일인가? 게올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제8요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인간이 갖지 않은 날을 말하는 거지요. 아니면 24시 시간이 꽉 찼습니다. 25시 우리가 없는 시간을 25시라고 그래요. 25시가 되었는가? 지금이 어느 때일까? 낮잠을 자다가 깬 사람이 새벽이 된 건지 저녁이 됐는지 컴컴한데 이게 몇 시인지를 몰라서 허둥거리는 사람도 있죠. 지금이 몇 시나 되었을까?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크로놀로지컬하게 연대기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온다. 그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의 때가 온다. 대환란. 이 세상에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그 대환란의 때가 온다고 전천년주의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천년왕국으로 이해를 하고 천년이라는 글자대로 천년왕국이 따로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은 환란이 오긴 오는데 그것이 어느 기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환란을 받아요. 계속 환란을 받아요. 그런데 그 환란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재림하셔서 승리할 때까지 환란은 계속 올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세계 도처에서 환란을 받고 있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불교권, 모슬렘권, 유교권, 세속주의 모든 나라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명색을 가진 나라들에서조차도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뭘 하는 거 아니? 악행을 많이 저질러요.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러한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중국계 미국인들은 토마스 왕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는 로잔 2차 대회 때 인터내셔널 디렉터, 국제 총무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났지만은 본래 북경 사람이에요. 우리 서울교회도 몇 차례 와서 설교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 토마스 왕 목사님이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목사님, 한국의 암흑의 목사가 중국에 와가지고 지금 막 부흥회를 하러 다니는데 이분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고 다니는데 당신이 좀 막아달라고. 제가 알아봤더니 이분이 무슨 기독교 신문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뭘 하는 거 하니 미국의 빌딩을 많이 가지고 그 빌딩 가지고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사무실을 자기 빌딩에다 유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복음주의자들을 완전히 손아귀 쥐고 흔들어대고 있어요.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 이사예요. 아, 큰일 났습니다. 이런 분이 중국 가서는 안면몰수하고 내가 재림주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막 혹해서 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아주 무서운 시대예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는 시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는 시대. 여러분, 짝퉁 핸드백, 짝퉁 무슨 이상한 장식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거 짝퉁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짜는 여전히 가짜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잠자던 자는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놀란 마음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종말이 오면은 예수님이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다 분별을 할 거예요. 분리를 하실 거예요. 가라지와 그리고 알곡을 분리하실 거예요. 염소와 양을 분리하실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분리를 할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과 거짓 크리스찬을 분리하실 거예요. 진짜 양의 백성과 그리고 붉은 용, 붉은 용의 백성을 이마에 인침을 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실 거예요. 그 구분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구분을 그때 할 텐데 그때의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양의 무리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불쌍한 저 삼두체제 붉은 용 바다에 나온 짐승 그리고 땅의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았다면 그땐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올림픽 경기 실황 중계보다 재방송을 즐겨해요. 현장에서 실황하는 게임하는 걸 보면은 아슬아슬해요. 우리 편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했는데 재방송을 볼 때는 이미 금메달이야. 이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걱정하질 않아. 이건 이길 건데 뭐. 재방송 보는 게 훨씬 재미있어요. 왜? 결과를 알고 보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알고 보는 거. 근데 실황 중계를 볼 때는 축구 경기를 볼 때는 막 골잉 직전에 막 들어가고 막 골키퍼가 넘어지고 할 때 가슴이 조이죠. 이러다가 한 골 먹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어서 심판을 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그 구분이 예수님만이 확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양의 허울을 쓰고 양의 목소리를 내고 양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중요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의식주, 먹고, 자고, 살고 하는 집이 있으면 나는 이제는 아무 염려가 없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산다고 했으면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인데 그런 삶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나이가 100세가 되신 분 차 복 받았다고. 근데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숨만 까딱까딱 쉬지 이틀, 사흘, 1년, 10년을 병원에 누워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는 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은 놀란 심정으로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대를 바라볼 때에 사사건건 놀라운 심정으로 맑고 그리고 깨끗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지금이 몇이나 됐을까?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아마 11시, 밤 11시가 됐을 거예요. 어떤 분은 11시 50분까지 됐는지 몰라요. 이제 12시 되면 땡 하면 우리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내 시간은 몇 시에 지금 이루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거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초림의 약속은 우리가 다 이미 경험을 했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1835번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1835번 나와요. 구약에만. 신약에 300번이 나와요. 이 300번은 신약 성경 13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강조를 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강조한 이 말씀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해요. 그걸 고대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상한 구름이 떠올라도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고 고대도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회개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잘 되겠거니 라고만 생각했지 오시든 말든 상관없다 하고 사는 사람. 그게 아니고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날마다 저녁에 잠을 주무실 때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새벽에 잠이 깨어서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또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보람이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갖고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천국 생활을 이미 하고 있어요. 천국은 already, 이미, but,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천국은 이미 도래했어요. already.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왜? 예수님이 천국의 왕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모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까? 천국은 여러분에게 이미 왔어요. 여러분 마음에 와 있고 여러분 가정에 와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천국은 이미 와 있어요. Already, 이미 와 있고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니에요. 완성은 안 됐어요. 그 완성된 천국이 곧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천국을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워합니까? 이 세상 삶이 하루가 짧게 줄여서 죽는다면 가령 100세를 살아야 할 사람이 99세를 살고 죽는다면 천국은 1년이 길어질 거예요. 천국이 짧아지면 이 세상이 길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 그것이 보람 있는 생이고 이 세상에서 순교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고 기쁘고 찬송을 부르며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여러분이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다시 보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너희가 기뻐하리니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빼앗겼다고 너무 놀라지도 마세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선징악, 선은 상을 받고 악은 벌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는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오히려 선한 사람이 매를 맞고 악을 행한 사람이 상 받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것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어요. 그게 권선징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놀라운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선택해서 뽑아서, 우린 본래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녀를 나를 이 암흑에, 김암흑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불러주신 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밀어내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는 장래일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의 참모습을 우리가 그때 볼 텐데, 그의 참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로마 재판 세 번, 유대인 재판 세 번, 여섯 번의 재판을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시는데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때 죽으셨을 때 사탄 마귀는 쾌제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결국 예수를 죽였다고 쾌제를 불렀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 참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쁨을 놓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참모습 그대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의 참모습은 승리하신 주님이에요. 이기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황중계보다 재방송 보는 게 제가 기쁘다고, 저 즐겁다고 그랬죠. 우리는 재방송 보는 사람과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결과를 알고 보니 가슴 조일 필요도 없고 경기는 이미 이겼으니 경기만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나는 죄를 억만가지로 지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받으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내 죄가 용서를 못 받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내가 믿을 때에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억만가지 죄가 다 용서받아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1만 달란트. 오늘 아침에 우리 정성국 목사님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어요. 달란트의 가치가 6천 데나리온이다, 5천 데나리온이다, 이론이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2000년 전에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떤 분은 몇억 달러로, 미국 달러로 계산해서 그걸 발표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유대인 전 식민지가 로마 정부에 바친 세금 액수가 1년 총액이 700달란트예요. 유대인 전 국민이 로마에 바친 세금 액수가 700달란트, 1만 달란트 계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그 세금을 낼 수 있어요?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내가 빚을 진 것이 1만 달란트예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납해 주셔서요.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셔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지금이. 지금이 구원을 받을 날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없어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자다가 왜 깹니까? 기도할 때라고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할 때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면해 보려고 기도하셨구나. 그런 말이 없어요. 십자가를 면하려고 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하셨어요. 받으셨어요. 열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받으셨다면 십자가 죽음이 없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한 말은 뭘까? 이 잔이라는 말은 기도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굉장한 고통이 옵니다. 왜? 나를 위한 기도는 고통스럽지 않지요. 자기를 위해서 복 주십시오. 이것 주시고 저거 내놓으세요 하는 기도는 밤새도록도 할 수 있어요. 며칠 동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기도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인생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주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나를 버리시겠느냐고 예수님이 애처롭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를 응답받으시고 계속해서 여전히 또 피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에 올라가는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가 주파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난 이걸 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지만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잡지사에서 저한테 글 청탁이 왔어요. 주제가 뭔고 하니 북한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뭐 퍼주기를 하려고 지금 작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막고 북한이 어떻게 망하게 하는 기도를 할까요?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라고 그래요. 제가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 가지로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글에 이렇게 썼어요.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내게 유리한 부분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유익한 것만 이루게 되려고 하는 건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중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북한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북한을 돈을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복음화된 통일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의 교두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나라에 군선교가 굉장히 활발해지잖아요. 군선교가 얼마나 활발한 거 하니 1년에 20만 명 이상이 젊은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아무리 엉터리 세례를 해도 다 교육받고 그래도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군선교가 중요한데 대한민국 이 전쟁과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학원 복음화도 안 돼요. 그런데 군선교는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군선교는 여전히 돼요. 그래서 논산훈련소의 예배당을 이번에 5천석이 들어가는 큰 예배당을, 불교 천주교보다 큰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이제 곧 헌당식을 할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었어요. 그런데 논산훈련소 예배당을 지을 때 한 2천석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헐고 다시, 왜? 장병들 입대하면 60% 90%가 교회에 오는데 그걸 수용을 못하고 밖에서 일부 기다리게 하고 끝나면 또 들어가서 2부 기다리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추운 날, 그 더운 날 땡볕에 앉아서 혹은 추위에 떨고 있는 장병들, 그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일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산훈련소부터 우선 일단 우리가 복음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논산훈련소 예배당을 새로 짓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각 연대별로 사단별로 입소대가 있어서 그 지역 청년들이 그쪽으로 군대 입대를 합니다. 거기서 세례식을 줬는데 이제는 전부가 논산훈련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논산훈련소에서 집합을 해서 육군은 다 파송을 내요. 각 부대로. 옛날처럼. 그 다음에 해군도 마찬가지예요. 해군 훈련소가 있고 공군도 마찬가지예요.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부가 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선교, 아직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젊은이들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가장 특별한 전도 방법을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군선교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오늘 읽은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6절을 보세요. 다른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을 보았다. 6절 말씀이죠. 공중에 날아가, 무엇이 날아간다는 겁니까? 공중에 날아간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시급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복음 증거가 숨어서 하질 않아요. 다 모슬렘 국가에서도 예수를 믿는 전도사들이 있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모슬렘권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산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한국 기독교 학술원에서도 몽골은 라마교가 국교예요. 불교, 라마교. 라마교가 국교인데 거기는 기독교인을 아주 박해해요. 예수 못 믿게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가요. 선교사라고 하면 무조건 추방시켜요. 그런데 거기에 국제 울란바트라 대학교를 세웠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세웠어요. 거기에 학생 수가 한 5천 명이 돼요. 예수 믿으라고 직접은 말 안 해요. 그러다 교훈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은은하게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입으로는 전도 못하지만은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도 한 30명이 그 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해요. 그분들이 들어가서 생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기독교 학교를 만들겠다고 문교부, 저 일본 교육부에 제출했더니 노, 안 된다. 왜? 황제의 식민을, 대한민국은 황제가 있었잖아요. 황제의 시민을, 식민을 외국 사람이 와서 교육을 하는 건 안 된다 해서 연세대학이 세우려고 그러다가 처음에 삐돌당했어요. 그런데 후에 이것이 다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종 황제가 민비가 살해되고 어려움을 한참 당할 때 고종이 궁궐에서 뭐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야, 밖에 예수, 야소쟁이 없는가? 야소쟁이. 예수 믿는 사람 없는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고종이 급해지니까 자기 대신을 부르질 않아요. 자기 병정들을 부르지 않고 야소쟁이 없는가, 야소꾼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세우라고 그러고 병원도 세우라고 그러고 그때 기독교가 활발하게 사회 봉사를 시작해서 교회가 활발하게 증거됐어요. 공중에 날아가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복음 선포를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은 복음 선파는 전파는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어부가 하는 일이 뭐지요?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어부거지요. 근데 어부는 물고기를 건져내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야 됩니다. 물을 떠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되지만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거절할 때는 너는 영원한 영벌로 빠진다는 것을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복된 소식이라는 복음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음과 심판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심판과 복음이 같이 나와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복된 소식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영화롭게 되고 만유가 새롭게 되는 때가 임박했음을 전하면서 최후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래전에 사단의 삼두체제를 말했지요. 붉은 용,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삼두체제입니다. 삼위일체를 모방한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경배를 하라는 겁니다. 우상, 붉은 용, 두 짐승에게, 피조물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이 7절 말씀에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둘로 나와요. 긍정적 반응은 1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님만 거룩하신 자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경배하리이다. 긍정적 반응은 만국이 경배케 하는 것이 복음전도예요. 만국이 경배케 하는 것. 부정적 반응은 7절의 부정적 반응은 16장 9절, 11절, 21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질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간 사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경배치 않아요. 그것이 이 심판의 부정적 측면이에요. 마귀와 불신자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때가 언젠고 하니 복음이 전파되는 때고, 두 번째로는 둘째와 셋째 천사가 선포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멸망을 하게 된다.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 뒤를 따르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8절 말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첫째 천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로 둘째 천사의 바벨론 멸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는 말은 네 예변적 부정 과거형이에요. 예변적 부정 과거형이라는 헬라말로 프로렙틱 에어리스트 폼이라고 하는데, 미래 사항이 너무 확실해서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예변적, 예언적 에어리스트, 단순 과거형으로 표현한 말, 이것이 바로 무너졌도다. 너무 확실하게 된 사건을 말할 때 예변적 에어리스트 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을 적국으로 삼았어요.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그랬죠. 로마가 바벨론 역할을 했어요. 그 후엔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신 세계가 하나님 백성을 적대시했습니다. 큰 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패한 온 세상에 만국에 이 바벨론의 사상이 퍼져나간 것을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을 내가 능력으로 세웠고 이 도성을 내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이 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그의 형상은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도다. 이사야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계를 제패하고 황제를 신격화하고 나라를 음행으로 빠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그래서 마침내 바벨론과 로마는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음행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을 말합니다. 음행은 8절에 나와 있지만 4절에는 정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목숨이 다하도록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신 세상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 여러분, 불신 세상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망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9절 이하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로서 역시 바벨론처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짐승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은 13장에서 매매를 자유롭게 해. 시장판에서 돈 주고 물건을 살 수가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임을 당한다. 어떻게 죽임을 당할까? 온 세상이 짐승을 찬양하고 짐승의 숭배에 거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했으니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탈북을 해서 도망 나온 탈북자들이 중국 공관원에게 붙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되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다해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잡아서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에 가서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지 성경책 끼고 있는 거 다 뺏고 불태우고 이렇게 북한은 아직도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전 세계가 지금 치를 떠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가 최근에 와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북한의 인권 문제는 가장 그들에게 가슴 아픈 뼈 아픈 상처예요. 인권이 완전히 죽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나 14장 9절 이하에서 짐승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승이 이렇게 악랄하게 떠들고 있지만은 짐승 숭배를 거절한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당하고 밤낮 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럽습니까? 그것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불과 유황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내렸던 하늘의 무서운 저주의 불과 유황이에요. 최후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날이 곧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구원 상속자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거지로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살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들이 수종 들었어요. 천사가 수종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데 부자가 죽었을 때는 불못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내 형제들이 지금 아직 세상에 남았는데 그들에게 가서 빨리 전도해서 나한테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미 때는 늦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은 세상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이미 주셨어요.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인을 우리가 이마에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짐승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 계획을 제공하셨던 어린 양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 임재의 영원한 복락과 영광으로부터 추방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복락,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불이 내렸을 때에 계속해서 그 불이 타올랐다. 그들의 최후 멸망을 상징한 것입니다. 바빌론이 그러했고 에돔이 그러했고 로마가 그러했고 소돔 고모라처럼 다 망하고 불신 세상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도 마지막은 다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세세토록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세세무궁토로 그랬죠. 영원한 통치, 영원한 영광, 신자들도 영원한 통치를 세세토록 할 것이고 마귀의 영원한 멸망, 불신자들의 영원한 고문, 그것이 세세토록 일어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만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고문당하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는 것은 불신자에 대한 엄청난 경고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 그냥 교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족, 그리고 내 친구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이런 모양으로 그 무섭게 죽음을 당하고 영영 세세토록 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땅의 짐승,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가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할 때에 거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13장에서 바다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두려움과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왜? 땅의 짐승과 바다 짐승이 덤벼들고 우리를 유혹하니까 두려움과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4장에서 짐승과 그 추종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3장 10절에 인내와 믿음을 가지도록 시키도록 격려를 하고 있어요. 인내, 누가 인내를 합니까? 누가 끝까지 참고 견딥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인내를 해요. 예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인내를 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한다. 믿음과 인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실황 중계보다 재방송을 즐겨야 한다고 그랬죠.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낳을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잡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로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세상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땅에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가 땅속 지옥까지 내려가는 어려움을 극한 경험을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중에 약속의 사람들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지키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12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짐승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죽는다는 것은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복과 은총과 선하심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의 죽는 것은 복이 있다. 오히려 성도가 죽는 것은 그 죽음의 고개를 넘어야 천국 입성식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천국 입성식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분명히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이 말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13절 말씀.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말은 일반적 신자들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특히 순교자를 말합니다. 순교자를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후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시대에 사는 사람. 지금 이후 재림 직전 대환란 시대를 가리키는 해석도 있지만은 아무튼 신자의 죽음은 주님과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땅 위의 수고를 그치고 천국 안식에 들어가는 천국 입성식이라고 그랬어요. 짐승 그 우상 숭배자들은 밤낮 쉬지 못하고 고문을 당한다. 우상 숭배자들, 자기를 우상시하는 자기 우상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항상 연기가 피어오르듯이 항상 쉼없이 고문을 당한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무덤 넘어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땅 위에서 한 일, 천국에 따라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을 믿는, 인내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